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므비보셋 세종 시바가 안장지은 두 나귀에 떡이 1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므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는 사무엘하 16장에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이후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하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을 하면서 몇 가지 처분을 했어요. 처음에는 함께 도망간 사람들이 있죠. 같이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같이 갔고요. 또 여러 이민족들과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이었던 가드 사람들, 이세를 대표로 하는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도망을 했죠. 같이 다윗과 어려운 고난의 길에 동참을 한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부류는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찾아왔지만 다시 돌려보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는 언약궤를 돌려보냈고요.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달 대제사장들을 돌려보냈고 그리고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를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돌려보내면서 이것저것을 부탁을 하죠. 그곳에 있는 사정들을 좀 알려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다윗에게 이제 못되게 행동했던,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형편이 안 좋으니까 다윗에게 함부로 대하고 뭐 함께하지 않는 건 당연한 것이고 다윗을 욕하고 다윗을 저주하고 또 다윗에게 악하게 행동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시바가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일 보게 될 시므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상황이 나오고 다윗과 시바 사이에 걸쳐서 시바 사이에 대화했던 내용이 세 번에 걸쳐서 나오거든요. 먼저 상황을 보시면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마루톡을 조금 지나니 이제 다윗이 기브온 시내가를 건너서 감람산을 올라서 이제 광야길로 접어드는 거죠. 마루톡을 조금 지나고 있었을 때에 므비보셋의 종 시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므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죠. 다시 왕에 오른 다음에 사울 왕의 집안 사람들 중에 혹시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찾았죠.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듣고 므비보셋에게 많은 재산도 주고 무엇보다도 다윗의 궁궐에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왕자와 같이 지낼 수 있는 특권을, 은혜를 허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므비보셋을 자 송이라고 시바라고 하는 시종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집안을 관할하게끔 했었죠. 이 사람이 여러 가지를 들고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보시면 첫 번째는 안장을 지은 두 나귀. 그러니까 이거 누구 타라고 한 거죠. 편안하게 타고 갈 수 있게끔. 두 번째는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세 번째는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부대. 이걸 싣고서 다윗을 맞는지라. 여러 가지 물품들을 준비를 한 거예요. 여기 나오는 물품들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건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막 급박하게 도망가고 있거든요. 다윗이 신발도 챙겨 신지 못하고 도망가는 판인데 이것저것을 그래도 챙겨 갖고 왔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자기가 갖고 있던 것들을 싹싹 긁어가지고 어떻게든 많이 갖고 오려고 이제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이 지금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가는 처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가고 있는데 또 함께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윗이 초청했던 사람들이 아니죠. 뜻밖의 같이 하게 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입이 많이 늘어난, 먹을 것이 필요한 뭐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지금 시바가 가지고 온 것을 보았으니까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또 그런 좋은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여튼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제 다윗과 시바 사이에 대화가 전개가 됩니다. 이제 처음에 다윗이 묻죠. 2절에 보면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왜 이것을 가지고 왔느냐. 이건 뭐 몰라서 묻는 건 아니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질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해요.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다윗왕을 향해서 당신이 이제 도망가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이제 지내야 되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소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채워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식구들 다 끌고 가시는데 걸어가지 마시고 나귀 안장 채워가지고 왔, 안장을 실어서 왔으니까 안장에 태워서 나귀에 타고 가십시오. 또 같이 가는 사람들 필요한 거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먹을 것들을 가지고 왔으니까 좀 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참 고맙고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다윗이었어도 야, 시바가 다시 모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보통 때는 뭐 어떤 관계였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 다윗이 다시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합니다. 두 번째 대화가 3절에 나와요. 왕이 이르되 다윗이 다시 말을 합니다. 네 주인의 아들 어디 있느냐. 이 주인의 아들이 누구냐면 주인이 이제 사울 아닌 거죠. 아들은 이제 요나단의 아들이니까 무비보셋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왜 너만 혼자 왔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 말 안에는 뭐 여러 의미가 들어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긍정적으로 보자면 무비보셋이 너를 보냈느냐 이렇게 간접적으로 물어보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혹은 사실 네가 갖고 있던 것들을 다 내가 무비보셋에게 주었는데 내가 은혜를 베푼 대상은 무비보셋인데 무비보셋은 어디 가고 네 것을 빼앗아서 내가 빼앗았다고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여하튼 그래도 무비보셋에게 주었으니까 그랬는데 너만 여기 이렇게 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은혜 받은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질문을 했고요. 그러니까 시바가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남아있다는 거죠. 이건 이제 자기랑 대비를 하는 거죠. 나는 여기에 왕을 찾아왔지만 이것저것을 들고 당신을 찾아왔지만 당신께 은혜를 받았던 무비보셋은 그냥 예루살렘에 처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 말을 하기를 말을 전한 겁니다. 무비보셋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내 아버지의 나라는 이제 요나단의 나라, 사울의 나라죠. 원래 왕족이었으니까 이제 내가 다시 나라를 차지하는가 보다. 다윗이 왕좌에서 쫓겨나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시바가 다윗에게 전달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후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대화가 정리가 돼요. 4절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4절에 보면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소유를 다 시바에게 줍니다. 물론 이게 지금 도망가면서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현실적으로 실권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뭐 압살롬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시바가 모든 재산을 회복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도 언젠가 다시 돌아오거나 아니면 뭐 중간이라도 압살롬과 관련해서 시바가 당신 아버지가 나에게 재산 이렇게 주었다 아니면 돌아가서 무비보셋에게도 모든 재산 다시 내가 갖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처분을 한 거예요.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갚지 않고 나를 찾아 나오지 않는 무비보셋에게 내가 더 이상 재산을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의 재산을 보호해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해서 무비보셋의 재산을 시바에게 다 넘겨줍니다. 이게 다윗이 이렇게 처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바가 대답을 하죠.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본문은 여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해요. 내용을 놓고 보면 다윗을 향한 태도가 두 사람이 정반대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는 무비보셋, 별로 안 좋죠. 시바, 굉장히 마음을 감격하게 만드는 감동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느냐? 진실이 무엇인가가 이제 문제입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이게 진짜로 이랬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흐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반란이 진압이 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다윗이 돌아왔을 때에 무비보셋이 다윗을 맞으러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는 왜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마 그 질문할 때 부드럽고 친절하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떠나시던 그때에 당신이 아닌 것처럼 나는 절뚝발이기 때문에 당신을 또 따라가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당신을 따라가려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따라가려고 했는데 내 시종이었던 시바가 나를 속이고 당신을 찾아가서 당신과 나를 이간질하고 이러이러하게 내가 하지도 않는 행동을 했다고 참소를 했다. 그렇게 이 므미보셋이 대답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므미보셋은 그 뒤에 기록을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난 날부터 시작해서 발을 가꾸지 않았고 몸도 씻지 않았고 또 옷을 이렇게 빨아입거나 이렇게 하지도 않고 자기도 이렇게 참회하듯이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고통의 시간을 갖게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므미보셋이 완전히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야, 이거 시바가 했던 말이 진짜가 맞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시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결국 시바는 다윗을 따라갔나요? 안 따라갔습니다. 시바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요. 므미보셋이 갖고 있던 재산을 빼앗아서 자기 손으로 삼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냥 넉넉하게 풍요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중에 다윗이 돌아오거든요. 그 돌아오는 다윗을 이 마중하기 위해서, 맞아들이기 위해서 나가서 기다렸던 사람들 명단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 본문에 나오는 시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바는 광야로 나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편안하게 있었던 거죠. 재산 찾고 편안하게 지냈던 그런 사람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 내용들을 듣고 나서 다윗이 나중에 왕이 돌아온다면 어떻게 처분하냐면 므미보셋에게 네 재산의 절반을 시바에게 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다윗도 일정 부분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몽땅 다시 원상복구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 또 사실 현실적으로 시바가 이것저것을 많이 챙겨갖고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바가 거짓말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절반을 재산을 줘라. 그러니까 이제 므미보셋이 내가 그걸 잘 감당하겠다. 감사함으로 그렇게 순종하겠다 해서 일이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을 놓고 보면 다시 속은 거죠. 그 시바는 거짓말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사람과 관련해서 이제 다시 정돈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 시바가 했던 행동은 어떤 행동인가? 지금 우리가 쭉 살펴보는 것처럼 지금 반란이 일어나서 다윗이 도망가고 있잖아요. 그때 다윗을 향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했는가를 지금 살펴보고 있거든요.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는데 시바의 경우는 어떠냐면 겉으로 놓고 보면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속으로는 어떻죠? 자기 이속을 챙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상황을 잘 쳐다보고 있다가 시바가 다윗을 농락하는 거죠. 더군다나 이게 다윗이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또 다윗이 이것저것 하기 어렵다 이런 것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약한 상황 속에 있는 판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있는 다윗의 상황을 활용해서 자기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그게 시바가 했던 행동입니다. 결국 이런 점에서 보면 압살롬과 비슷한 것이죠. 아버지를 속여먹는 자기의 주인인 자기의 왕을 속여먹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윗이 도망갈 때에 가만히 보면 아주 막 적극적으로 다윗을 잡아죽이겠다고 난리를 치던 사람도 있었고 뭐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그런 모형이었으니까요. 그런 모습은 아니었지만 뭐 정권은 이 사람이 잡든 저 사람이 잡든 난 그건 모르겠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내 이속을 챙기겠다고 소극적인 방식으로 소극적인 모습으로 여하튼 다윗과 등을 지고 다윗을 향해 충성하는 모습이 아닌 진실하게 행동하는 모습이 아닌 악하게 행동하고 다윗을 배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바가 그렇게 행동을 한 것이죠. 결국 바람직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의 처신입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했는가 잘 보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윗이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온전하게 분별을 못했죠. 이걸 잘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누가 간신되고 누가 충신인지 누가 하는 말이 진실한 것이고 누가 하는 말이 겉보기는 그럴듯해도 자기 이속을 챙기려고 하는 것인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다윗 현재 그걸 못합니다. 그냥 속아 넘어가는 거죠. 여지껏도 생각해 보시면 압살롬에게도 속아 넘어갔죠. 요압에게도 속아 넘어갔죠. 지금 도망가면서 시바에게도 속아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게 온전하게 정치를 하거나 제대로 메시아 역할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실 상황이 이런지 저런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정상이겠습니까? 확인을 해야죠. 정말 이 사람이 참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려운 형편이라고 해서 나를 속여먹으려 하는 것인지 진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저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요. 그냥 한쪽 이야기를 듣고 그냥 판단해버립니다. 사실 평상시 같았으면 다윗이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아마 평상시 같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겠죠. 그러나 보통 때가 됐으면 시바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잠깐 기다려봐라. 너 가서 무비곳에 데리고 와. 무비곳에 데리고 와서 양자를 대면시켜 놓으면 금방 사실이 드러나고 무엇이 참말인지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상보를 줘야 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어떤 최소한의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쪽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그게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분간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대로 그냥 뭔가를 끌고 가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옳지 않게 지혜롭지 않게 행동한 것이죠. 다윗의 행동을 평가할 때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옳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아직 보지 않았지만 내일 본문을 보게 될 겁니다. 내일 본문을 보면 신무이가 나와서 막 다윗을 향해서 욕을 하고 저주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다윗이 참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시는 것이다. 참자. 그리고서는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때는 그냥 시므이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행동을 했었어요. 조금 뒤면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무비보셋을 향해서 참자. 이런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도 지금 보면 좀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미안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갈팡질팡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판단도 잘 못하겠고 보통 때와는 다르게 성급하게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한 사람의 재산을 막 빼앗아서 딴 사람을 주기도 하고 그러다 조금 있다 보면은 다시 좀 마음이 누그러들어서 아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도 잘 견뎌야지 그러고선 좀 내려앉는 막 이랬다 저랬다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참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천하의 다윗이 어려운 일을 만나서 이렇게 많이 휘둘리는구나 이렇게 많이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참 아무리 큰 어려움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이것저것을 잘 판단하고 하나님 뜻대로 충성하던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아 이게 지금 다시 굉장히 지금 상황이 좋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결국 별로 이렇게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제일 나쁜 사람은 시바. 그렇다고 해서 다시 훌륭한 모습도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할 때는 이 두 사람과 관련해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시바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린다고 해서 믿음 없이 또 신의 없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참 내 입속을 챙기기 위해서 더군다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속여먹고 그런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결코 이런 시바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처럼 행동해서도 안 됩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일수록 그래서 마음이 막 휘청거릴 때일수록 어떻게든 지혜를 구하고 상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잘 판단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고 가까이 두거나 그 사람을 칭찬하거나 혹은 그 사람에게 이것저것을 해주거나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뒤통수를 맞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바처럼도 하지 말고 또 다윗처럼도 하지 않는 상황이 어려워도 믿음대로 사는 진실하게 행동하는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말은 쉬운데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 만난 사람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항상 선하게 대하고 진실하게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마음이 참 쪼들리고 어려워도 그래도 주님 붙들고 의지해서 지혜롭게 담대하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모든 것 결정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아들로부터 반란을 당해서 정말 아무 정신이 없고 인생이 비참하고 또 이것저것 챙기고 싶지도 않은 다 팽개쳐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는 다윗을 선하게 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상황을 사용해서 다윗을 조롱하고 또 다윗의 것들을 빼앗아오는 또 다윗이 후회할 만한 행동들을 하게끔 시험하고 유혹하는 자들도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다 누구나 건강을 잃거나 재산의 손실을 보거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또 관계가 깨지고 어려운 지경들에 처하게 되면 판단이 흐려지고 믿음이나 온전한 기준대로 생각하거나 움직이지 않고 그냥 이리저리 휩쓸리려 할 때들이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어려운 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더욱더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들, 더욱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